이사야서 20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이사야서 19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19장은 제가 누구에 대한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까? 이집트, 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내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친다 그런 이야기는 하기는 했지만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외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외적인 요인이 바로 전쟁입니다. 침공이에요.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애굽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19장에 있었고 후반부에는 그런 이사야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장에 들어와서는 그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또 해요. 애굽, 이디오피아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1절 말씀은 아수르가 이 애굽을 침공할 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쳐들어가지 않잖아요.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 하기는 요새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무섭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전쟁을 치를 때 그것이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너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침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유 하나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굽에게도 이유를 사실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일을 하나를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1절이에요. 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스돗이 어딘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지도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아스돗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아래 위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굵은 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로 겹쳐서 표시를 해놓은 성이 있어요. 이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섯 개의 중요한 도시, 중요한 성읍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자 지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뉴스에서. 그 가자 지구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 가자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돗도 사실은 이 다섯 개의 성들 중에, 중요한 성들 중에 하나의 성이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불과 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좀 이따가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해바다가 있으면 이 밑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옆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 중간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유다가 거기에 있는데 이때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아수르의 왕이 사르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곤 왕은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 사르곤 2세입니다. 어쨌든 이 사르곤 왕이 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 숫자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자, 머릿속에 입력하셨죠? 기원전 722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저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을 침공해서 함락을 시킨 때가 71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11년 지나서 아스돗을 정복을 한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실 먼저 정복을 했어요.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하니까 이 밑에 있던 유다와 블레셋과 저 밑에 있는 애굽까지, 그리고 에돔과 모압이라고 하는 주변의 나라가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에게 니네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다 그냥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에 있는 이 다섯 개 모든 성읍이 이 아수르에게 처음에는 알겠습니다라고 깨갱거려요. 깨갱거려요. 그런데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약간 어느 정도 9년 정도 지나서, 8년에서 9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원전 713년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성읍이, 그 성읍이 반기를 들어요. 우린 더 이상 니네 말 못 듣겠다.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다. 왜 우리가 니네들한테 조공 바쳐야 되느냐. 그리고 반기를 들어요. 반기를 드니까 나머지 네 개의 중요한 성읍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개의 성읍들이 같이, 그래, 우리가 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머리 숙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길 피우자. 그러니까 길을 좀 세우자.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에돔과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니네도 우리한테 동참해라 라고 동조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동조를 요구할 때 저 중간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한테도 니네들도 우리를 좀 같이 동조해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가 했던 이야기지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침공해 올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유다를 침공을 했죠. 그때 어려우니까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알겠다고 도와준다고 그러다가 유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이쿠야 그러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하면, 이 왕들이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유다의 어리석은 왕들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어요?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블레셋도 도와줄게, 에돔도 도와줄게. 애굽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만약에 블레셋까지 멸망을 시키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자기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애굽을 믿지 말아라. 왜 애굽에게 머리를 숙이느냐? 왜 애굽한테 신뢰를 하느냐?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사야가 손사래를 쳤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왔는데, 다르단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다르단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군대 장관의 호칭이에요. 군대 장관을 다르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무튼 다르단이 그 아수돗에 와서 정복을 했던 것이 711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지금 앞에 지도를 보고 계시지만 바다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는 저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은 애굽까지 가자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애굽의 일부분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수돗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그냥 육지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보병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수돗을 점령을 하니까 배 타고 바다를 통해서 애굽도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보하는 거예요. 진출하는 지역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돗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전쟁이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는 지금 이런 모든 주변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예언을 하면서 누구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최대의 관심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예요. 유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너 좀 제발 들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유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이 이렇게 함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스돗이 함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엉뚱하고 그냥 괴상망측한 일들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사야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2절을 더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선지자인데요.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수르가 아스돗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침공한 해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침공하려고, 즉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던 그때부터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으로 2년, 해수로 3년 동안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엉뚱한 것을 요구하세요. 엉뚱한 것을 시키세요. 명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옷 홀딱 벗고 복음 전해라예요. 옷 홀딱 벗고 나의 경고를 전해라, 나의 예언, 나의 심판의 이야기를 전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맡았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임무를 맡겨주셨는가 하면, 이사야 너는 하나님의 도구다, 너는 나의 도구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2절에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도구인 이사야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2절에 도구라는 말이 없는데 굳이 도구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그 힌트는 어디인가 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이사야에게, 즉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손을 통하여 말씀하시되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사야의 손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사야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를 통해서라고 했으면 아, 저 이사야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 하나님을 믿게 됐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지금 이야기가 되어질까요?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가 되어질까요?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을게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분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정말 잘하세요. 전도를 잘해서 뭐 한 100명을, 1년에 100명을 교회로 데리고 가고 전도해서 전도상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어휴, 저 아무개 집사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 그래서 전도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가 부흥했어 라고 간증이 되어진다면,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만 간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나요? 지금 누가 강조가 돼 있었어요? 그 아무개 집사님이에요. 아무개 집사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 아무개 집사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시기하시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사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사야의 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구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한글 성경에 똑같이 직역하지 않아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온 곳이 있는데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모습인데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끝에 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라고 했죠. 그 괄호를 제가 쳐놨잖아요. 그 말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손 혹은 누구누구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열왕기상에서도 제법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사야가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잘 들어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들어라, 제발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조가 되어져 있고 또 무엇이 강조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리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저 아무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다고 했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전도했어. 아니 여러분이 전도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셨는데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되어 있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정하시는데 이사야에게 정말 특별한 행동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으로 갈게요. 2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지어다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리에서 배를 끄른다라고 하는 이 배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옷이에요. 배옷을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서 오늘 20장 1절과 2절에 오는 동안 그 19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왜 배옷을 입게 됐는지 언제부터 배옷을 입게 됐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입었는지 왜 입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배옷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배옷이라고 하는 것, 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 애도하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는 맨 처음에 이사야서 시작할 때 들으신 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이사야는 최소한 왕궁에 드나들고 있는 귀족이나 신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다. 그래서 66장까지 썼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다.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사야가 어쩌면 왕족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왕족이든 신하든 간에 귀족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이사야가 배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동안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할 때 배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스돗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너 배옷 벗어라고 하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거잖아요. 근데 벗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사실은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하고 그래서 네가 조금만 안 되겠니? 이러고 설명한 게 없어요. 양해를 구한 게 없어요. 벗어예요 그냥. 벗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요? 이사야가 누군데?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아무런 설명을 듣지도 않았어요. 귀족인 자신이 출신 자체가 귀족 출신인데 벗으라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 얼굴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벗으래요. 아무 설명 없어요. 근데 벗었어요. 마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 결혼해라. 장가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고멜은 누군가였냐면 창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 안 하셨다니까요. 그냥 너 장가가 그 여자 데려다가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살았어요. 데려다가 살았는데 또 옛날 모습을 잊지 못하고 또 나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데리고 와 다시. 그래서 그 창녀를 데려다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결혼해서 사는 그 이유를 시간이 지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고멜과 같이 창녀와 같이 나를 버리고 이 우방 이상들에게 이방 우상들에게 간음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던 거예요. 설명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나요? 그냥 떠나라 해요. 너 아버지 떠나고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너의 고향 떠나라. 그냥 떠나라 해요. 어디로 가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나요? 장소도 얘기 안 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야 내가 사람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너 좀 나 좀 도와줄래? 그리고 내 제자 될래? 설명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고기 낚시 잡고 있고 그물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와서 너 나 따라와? 그리고 세리에 있던 마태는 자기 가게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이러고 앉아 있을 때 예수님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따라와? 그냥 불러주셨어요. 바돌로모에게 너 나 따라와? 그냥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호세아, 이사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예요?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로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는 장로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의 어린 손자가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머리 숙이고 아멘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선지자의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벗고 다녀라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가 속옷까지 다 벗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옷을 벗어라, 그러니까 배옷을 끌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신발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신발을 벗는 행동은 물론 그 복종하는 행동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진자들의 신발을 다 벗겼으니까 복종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배옷을 끌러라, 뭐 벗어라 라고 했을 때에 따로 신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 속옷까지 벗으란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속옷만 입었든지 다 벗었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벗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기원전 최소한 기원전 713년에서 711년까지 만 2년 혹은 횟수로 3년 동안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사야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사야 얼굴을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귀족이었고 신하였고 왕족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저 이사야 아니야? 저 사람이 벗고 다니네. 어머나 망측해. 그리고 어떨 때는 처음에는 막 가려주려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3년 동안 옷을 벗은 채로 다니는 이사야가 창피해서 얼굴 가리고 이러고 조용히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설교했던 것, 메시지를 전했던 거 보세요.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안 들으면 멸망한다고 외쳤잖아요.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목소리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3년째 됐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맛이 갔구만. 확실히 갔구만. 미쳤어. 미쳤어. 라고 아예 내놓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아유 예수 믿는 것도 꼴보기 싫어. 저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볼 꼴보기 싫은지 몰라.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수치감을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어느 권사님, 결혼 몇 주년이 돼서 남편 되시는 장로님하고 베가스를 몇 년 전에 들리셨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있는 그 라이트 쇼 하는 데 있잖아요. 스트릿에 거기에 모시고 갔습니다. 발레 파킹을 하고 우리가 내렸는데 그 권사님의 손에는 무언가가 이미 들려져 있어요. 발레 파킹을 하는 사람, 차키를 건네받는 사람, 그때는 이렇게 버튼으로 누른 게 아니고 차키를 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차키를 주면서 권사님 쪽지를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Believe Jesus Christ. 그분의 손에는 항상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럽다 여기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이사야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 태어날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헤로당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됐고, 도망갔다가 몇 년 있어서 그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어서 도둑놈들, 사기치는 사람들, 죄인들이 도망가다가 모여서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낭떠러지에서 사람들이 밀어제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겉옷은 찢겨져서 나눠 가졌고, 속옷은 찢을 수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고, 그리고 조롱하는 소리까지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수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질렀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치, 우리의 그 모욕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벌거 벗었을 때에 아무도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덮어주려고 했던 그 몸부림치셨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을 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할 수 없었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면서 덮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척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 예수님의 은혜 알잖아. 우리 예수님의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 여기서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풍성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 풍성함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고 기뻐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